오케이. 성경 공부 조금만 하실까요? 예, 오케이. 자, 로마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우리 다른 지체들한테 우리 함께 이제 한 교회 믿음 생활하는 지체들한테 모임에 열심을 내고 우리 이 주일 오후에도 함께 남아 있읍시다 하는 권면을 자꾸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물론 저도 기회가 되는 대로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면은 조금 또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압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어서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권면하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쨌든 이 말씀의 자리에 함께 있으면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힘을 얻고 성장하거든요. 자라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자리에 있기까지가 힘들지 함께 있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같이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에서 지난 시간에 9절의 그 앞부분까지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할 때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간이 삼중구조로 되어 있고 하나님 삼위일체시고 또 성막이 삼위일체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영 안에 모시고 영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에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이 로마 교회의 이 성도들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언제나 너희에 관해서 끊임없이 말한다. 그러니까 기도한다.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보 기도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이 기도, 중보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했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또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도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도울지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로 함께 도울지니. 예,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물질로 도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능으로 도울 수도 있고 뭐 시간을 투자해서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도움은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 중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아우 내가 저 지체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가장 큰 도움입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가 그 지체를 살릴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 지체가 넘어지려 하는 순간에 그 지체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지체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로마서 15장에도 보니까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라 그랬어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여러분이 이 다른 사람과 영적 전쟁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전쟁에 함께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함께 분투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 육군이 이 땅개죠. 땅개들이 육군이 앞에 나가서 전진할 때 포병이 어떻습니까? 포병이 포를 쏴주고 또 공군이 또 미사일로 공격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이렇게 전투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 기도해 주는 것은 바로 포를 쏴주고 미사일을 쏴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분투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 전쟁에 함께 분투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분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물론 24시간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업이 있는 사람이 나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 사실 저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그거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자기가 균형 있게 잘하면은 그건 참 귀한 거 맞아요. 근데 현대인이 직업을 가진 현대인이 하루에 5시간을 앉아서 사실 기도하는 거 이거는 사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다른 모든 생업을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로 항상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은 그냥 무릎 꿇고 몇 시간이고 있으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의가 되기가 쉬워요. 나는 그래도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게 의가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할수 있으면 좋습니다. 귀한 거 맞아요. 그러나 티내지 말고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고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늘 기도하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긴밀하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자면서도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못 하셔요? 하시잖아요. 자면서도 이게 기도한다는 걸 내가 느끼고 있다니까요. 자면서도. 예. 그러니까는 이 마음을 그렇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늘 대화하면서 주님 이건 이래요. 저건 저래요. 주님 이 형제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 형제가 저게 필요하대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을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제가 늘 은혜 안에 잠겨 있게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까칠해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매 순간 그걸 자꾸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지금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나아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아직 지금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예,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줘서 굳게 세우고자 한다. 이 영적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은사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성령님의 은사.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이 선물, 영어로는 선물, 아니, 우리말로는 선물, 영어로는 기프트, 이게 헬라어로 가면 카리스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카리스마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 카리스마가 헬라어예요. 그게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타고난 천부적인 어떤 선물이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사람들이 그걸 그냥 그렇게 쓰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이 영적 선물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영적 선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도 보니까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영적인 이 선물들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영적인 선물들 중에서 교회가 기초를 놓는 그 기간 동안에만 유효했던 선물들, 은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방언의 은사 같은 것이라고 이제 믿는 것인데요. 또 병고침의 은사 이런 것들은 지금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의 의미로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은사는 지금 우리가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방인 교회인 우리가 지금 그러한 은사를 지금 교회 기초 공사에 필요했던 그 선물 그것을 우리가 지금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고 그걸 사모하기를 원하신다. 영적인 선물의 은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 대답해 보시죠. 영적인 은사, 영적인 선물을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아멘. 교회를 세우고, 예,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개인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실패하기 때문에 교회가, 현대교회가 아주 혼잡스러워지는 거예요. 개인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예. 그,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방언의 은사다. 방언의 은사는 그걸 하는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서 자기를 세우게 돼요. 자기를 세우게 돼. 예. 너는 방언도 못하냐? 이렇게. 예. 자기를 세운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은 분명하게 은사, 선물의 목적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개인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언어,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방언이죠.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세우는 경우가 있고 교회를 세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교회를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의 열심이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다시 로마서 1장 12절로 돌아와 보니까 그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이렇게 가서 서로 만나보고 영적 선물도 나눠주고 그들과 로마 교인들,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를 받고자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통된 믿음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는 영어 단어가 이제 mutual faith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한글로는 똑같이 번역됐지만 영어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 디도서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공통된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에는 영어 표현은 common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로는 이거를 따로 어떻게 번역하기가 어려웠는지 공통된 믿음 그냥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믿음이다. 공통된 믿음.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공통된 믿음, 공동의 믿음 이렇게 이제 말을 해도 되겠는데요. 공동의 믿음. 이것은 믿음의 본질의 동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본질의 항상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살았고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안에 생명이 되어서 이 사람 안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안에 생명이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을 온갖 종류의 씨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사과 씨라고 좀 우리가 가정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안에 사과 씨가 심긴 것이고 사도 바울이 사과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사과의 열매를 맺었다. 열매라는 것은 똑같은 종류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재생산해낸 열매를 통해서 재생산해낸 그 씨앗을 다시 누구에게 심은 것이냐면 디모데에게 예를 들면 심은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디모데에게 똑같은 그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디모데에게서 그 심겨진 씨앗에 의해서 사과 열매가 맺혀야 될까요? 감 열매가 맺혀야 될까요? 만약에 제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이 이게 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그 복음을 제가 누구에게 이렇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한다고 뭐 부흥에 쫓아다니고 뭐 방언하고 뭐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모양이 보니까 나는 사과를 심었는데 감 같은 게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행위가 없으면은 구원이 유지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믿음이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공통된 믿음이다 또는 공동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믿음의 본질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이나 디모데가 가졌던 믿음이나 디모데가 누군가에게 전해서 전달된 믿음이나 그 사람의 다음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까지 전달된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 이렇게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이게 확인이 될 때 이것이 참 믿음이고 공통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신약 성경에서 245회가 등장한다. 어떤 분이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구약에는 딱 두 번만 등장한다 그래요. 구약 성경에 딱 두 번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같은 경우에 신명기 32장 20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다. 그것도 또 부정적인 의미로 해서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또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우리의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구절에서 이렇게 딱 두 번만 구약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믿음이 없었냐? 구약에는 믿음이 없었냐? 행위만 있었냐?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구약의 모든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뭐예요? 믿음으로 뭐 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고 믿음으로 모세는 뭐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뭐 믿음으로 사라는 뭐 해가지고 전부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주로 이제 신약에 많이 쓰이긴 했지만 그러나 구약이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야 하겠고요. 자, 그래서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3절에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반어법을 썼죠.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표현이죠.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성도들을 참 만나서 믿음 안에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 좋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어떤 지체들과 만나서 교제하기를 갈망하는 마음 좋은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바바리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바바리인이 뭐 번역이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로 뭐 야만인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구구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지금 그리스인은 지혜 있는 자를 대변하고 있고 바바리인은 지혜 없는 자를 지금 대변하고 있다는 것 그것입니다. 여기 14절에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그러니까 지금 문장의 구조가 A, B equal C, D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A와 C가 대응이 되고 B와 D가 대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이 지혜 있는 자를 대변하고 있고 바바리인이 지혜 없는 자를 대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의 이 철학자들 이들이 이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그거잖아요. 필로소피 지혜에 대한 사랑. 자기들은 지혜자들이라고 믿었단 말이죠. 나머지는 다 야만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 헬라 사상에 어릴 때부터 헬라 사상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이 로마 사람들,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사람을 이렇게 두 부류로 일단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이나 또는 바바리인, 즉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든 아니면 지혜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든 이렇게 둘로 나눠서 나는 그들에게 다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이 뭐 돈을 빚졌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뭐 돈 꾼 건 없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빚졌다. 왜 빚졌냐? 이것은 사도 바울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린 다 빚진 자예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에게 빚을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그 죄의 빚, 우리의 죄의 빚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그걸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 그걸 갚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가서 그걸 갚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갚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을 누가 대신 내주셨냐? 하나님이 대신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진 자가 됐죠. 이런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이 값없는 이 은혜, 은혜의 복음 이것을 전달할 그런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15절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분량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량. 모든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분량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분량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원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적은 분량 감당하도록 원하세요. 하나님이 많은 어떤 재능과 많은 능력을 주신 사람에게는 많은 분량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신약 성경에 이 반 이상을 기록해라 이러면 제가 어떻게 그런 걸 쓰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재능을 주셨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 안에 있는 그 분량에 따라서 지금 섬겼다. 물론 이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셨는데 나는 분량이 이만큼밖에 안 돼 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게으름을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들이 있다. 누가복음 12장 47, 4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다는 건 많이 맡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분량에 따라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